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곡의 가사 내용은 로마서 6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벌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12장.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한 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시자 그가 말을 하고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을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갈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약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러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사무엘기상 제8장.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은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아낸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쓰여 있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15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 기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지난 시간에는 다시 그것을 제자 상호 간의 관계로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는 그래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였다면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반대되는 세상과의 미움과 대항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이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대하는 관계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미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온다는 것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금하심을 듣고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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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사랑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에 잠시 자신들을 두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두려움에서 격려를 받아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그 대신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미움받을 것이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8절에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이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하셨는데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라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는 평가를 본바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악한 것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에 하신 말씀은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여기 19절 속에 다섯 번씩이나 세상, 코스모스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자기 것은 사랑한다 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19절 상반절에 그랬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19절 중반절이죠. 주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씀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세상에 세상이 세상에 세상에서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호적일 수 없는 긴장관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당한 일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하셨던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도 지킬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0절 하반절에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반대로는 우리를 통한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사도들 비롯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한다는 같은 구원을 누릴 것이고 그러한 순종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1절에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당시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도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거듭남으로 순종한 것처럼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통한 말씀이나 교훈들을 듣고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2절 했는데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들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하신 바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23절에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는다면 사실 미움을 받는 자신보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24절 상관절인데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4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완벽하고 구별되면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상은 자신과 다른 것만으로도 미워하고 증오함을 보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의를 행함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욱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의 격려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26절, 27절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증언자들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으며 안타까운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하늘의 백성됨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오시게 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의 주체와 출처와 대상, 그리고 역할을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26절 중간에 다시 한번 출처와 성령의 성격을 거론하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반절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7절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친히 목격한 사실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오순절날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실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성령과 더불어 죄인을 살리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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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Where?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구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오전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오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게 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것에 은줄로 매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